SBS Radio.
Every 4 years, we all speak football.
Right now, it feels like it's been worth the wait. Oh, what a goal!
FIFA 피파 러시아 월드컵 특집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매일 저녁 함께합니다.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특집, 저는 진행을 맡은 선임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대회 13일을 맞은 오늘, 이 호주의 사커루즈 잘 싸웠지만 결국 C조 최하위로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페루와의 경기, 이 호주는 승리가 절실했지만 이 선제골과 쐐기골까지 내주면서 0-2로 아쉽게 월드컵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진행된 C조 덴마크와 프랑스와의 경기는 0-0 무승부가 됐는데요. 이 프랑스는 조 1위로 이 D조 2위인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C조 2위인 덴마크는 D조 1위 크로아시아와 16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 전사들도 오늘 조별리그 F조 마지막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이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이 러시아 월드컵 한국의 마지막 상대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스웨덴과 멕시코에 2패했지만 아직 16강 진출의 희망이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진행될 이 독일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특집, 오늘도 축구 전문가 이준형, 윤남경 씨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드디어 사커루즈가 러시아 월드컵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페루와의 경기, 다 득점할 경우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남아있었는데 호주팀 페루에 패하면서 대략 조 3위에서 4위로 물러나 이 조 최하위로 월드컵을 끝내게 됐습니다. 두 분의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주의 수비진은 프랑스와 덴마크전에 비교해서 끈끈한 모습 대신 많이 퍼져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제 사이드백도 많이 올라가 있다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여서 수비진도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같은 문제는 이제 매번 같은 선발 명단이 3, 4일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나왔는데
네.
이는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떨어져 독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같은 경우도 급한 마음에 중거리 슛이나 아니면 완벽한 찬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유리치 선수나 레키 같은 선수가 많이 놓치기 때문에
네.
이것이 패배 원인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호주의 러시아 월드컵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 VAR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경기도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호주의 실점에서 골 장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네.
골 장면으로 이어지는 공격의 시발점, 그러니까 페루 선수의 옵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패스가 옵사이드 판정이 됐어야 됐지만
네.
VAR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오심으로 호주가 한 골을 먹혔는데요.
네.
원래 K리그 그리고 A리그 VAR이 먼저 도입된 리그에서 보면 VAR은 골의 시발점에서부터 골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논란의 모든 장면을 잡아내서 골을 캔슬시키거나 아니면 허용을 하는데
네.
월드컵에서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골 장면이나 아니면 핸드볼 파울, 페널티 파울만 잡아내는 좀 아쉬운 VAR 판정이 됐지 않았나
네.
됩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너무 강팀들의 경기에서 좀 심판이 논란을 피하려는 그런 장면에서만 VAR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죠. 특히 유러피안 팀들, 그러니까 강팀 아니면 축구 강팀이 아니라 경제적인 대국에게 많은 VAR 효과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모로코 아니면 경제적으로 약한 팀들에게는 VAR 판정이 되게 불리하게 됐는데요.
네.
이것은 뭐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지만 심판이 경제 대국의 나라에서 받을 아주 나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 눈치를 보면서 VAR을 쓴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의심도 들긴 합니다. 이번 경기 보면서도 다시 한번 이 사커루즈의 경기 마지막 한 방이 아쉽다라고 모두가 느끼셨을 텐데요. 결국 뭐 페루 2-0 상황에서 이 조커로 백년 노장 팀 케이 선수가 나가긴 했습니다. 월드컵 네 번째 출전이고요. A매치 106경기에서 50골을 뽑아낸 이 케이 선수 보이지만 이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팀 K 선수가 덴마크전에서 나갔다면 어땠을까? 이번 러시아 월드컵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준영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팀 K 선수가 호주 많은 국민들이 덴마크 전에 그리고 또 SBS 패널 크레이그 포스터도 덴마크 전에 나와서 그 공격력이 그리고 꼭 골 결정력이 부족했을 때 팀 K 선수가 나와서 한 방을 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경기가 끝나고.
네.
하지만 마지막 페루 경기에서 저는 팀 K 선수가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팀 케일 선수는 밀월, 그러니까 호주 A리그 멜번 시티에서 거의 방출되듯이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자기 고향, 그러니까 고향 같은 친정팀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있는 밀월에 가서 경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케일 선수는 좀 발이 많이 무거워 보였고요.
네.
하지만 클래스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다른 선수가 보여주지 못하는 골 결정력을 좀 보여줬긴 했어도
네.
경기 내내 프레싱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뛰지 못하기 때문에 덴마크에 나왔어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좀 국민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감독이 내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워낙 인기가 많은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팀 케일 선수가 나오자마자 또 아자니 선수, 그러니까 호주가 네. 제일 기대하는 유망주를 나왔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마르베이크 감독이 실패한 거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호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들 내보내서 여론을 잠재우려는 행동이 아니었나 봅니다.
네, 그렇군요. 호주가 이번 월드컵을 이렇게 조별리그 최하위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커루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아주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남경 씨.
네, 저는 판 마르베크 감독의 계약이 끝나면서 그 전에 먼저 선임했던 그레이 마놀드 전 시드니 FC의 감독을 이제 선임했던 기사를 봤어요.
네.
이 감독은 이제 시드니 FC를 지휘하면서 그전에도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를 지휘하고 그러므로 이제 A리그의 호주 선수들에 대한 지식이 빠삭하면서 특히 지금 맷 라이언이라든가 알렉스 윌킨슨, 뭐 매튜 젤먼, 마일 예디낙 이런 선수들을 키워내면서
마일 예디낙 선수까지
네, 그런 선수까지 다 키워내면서 호주의 국가대표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아마 지금 마르베크 감독의 계약이 끝나도 어느 정도 팀 리빌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아네르드 감독 편에서는 이제 좀 수월하게 지휘봉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짚어주고 싶은 거는 그레임 아놀드 감독님의 전술입니다. 이 그레임 감독님의 전술은 4-5-2-1 4명의 수비수, 5명의 미드필더, 1명의 공격수를 쓰는데요.
네.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매우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어온 업적 그리고 마르베이크 감독이 이어온 월드컵의 성적 이것을 이어나가기 아주 적합한 감독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호주 시스템, 지금까지 이끌어온 호주 시스템 4-5-1 시스템에 아주 적합한 감독이라고 봅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18 러시아 월드컵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드디어 태극전사들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다득점하면서 이기면 이 16강 진출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독일입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57위인데요. 한국 선수팀 전체의 몸값이 이 독일의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 선수 한 명의 몸값 가량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객관적인 기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어떻게 해야 좀 승산이 있겠습니까? 윤남경 씨.
독일은 멕시코전과 스웨덴전에서 보여준 독일 수비의 발느린 수비
네.
그리고 사이드백이 올라오면서 생기는 빈 공간이라는 단점을 사용해서 한국은 측면을 파고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그리고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뭐 전에 보여줬던 선 수비 후 역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
다만 한국은 스웨덴이 아닙니다. 한국은 밀집 수비를 하기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니까 멕시코전처럼 네. 많은 파울을 만들어내면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영 씨는요?
아, 저는 남경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발빠른 선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김신욱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신욱 선수요? 네.
네, 김신욱 선수는 큰 키를 이용하여 제공권을 제공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들 특히 레프백 그리고 또 다른 미드필더 선수들이 180이 안 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장신 독일을 상대하려면 세트피스에서 김신욱이나 아니면 더 키 큰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습을 포기하고 아니면 손흥민에 의존하는 역습을 노리고 네. 김신욱 선수가 나와서 세트피스 수비를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격을 이끌어갔을 때 아, 크로스를 받아서 김신욱 선수가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을 아, 신태용 감독이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태용 감독은 사실 경기마다 전략을 잘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스웨덴전과 이 멕시코전의 장점을 좀 이렇게 섞어서 좀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윤남경 씨.
저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역습을 노린다고 했지만 네. 그래도 키 패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습 상황이 잘 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로 인해서 반코트 경기를 보여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 비슷한 주세종 선수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장현수 선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지금 부주장인 장현수 선수가 어쨌든 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네.
지금 많은 사례 중에 수비 못하는 수비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왔을 때
네.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장현수 선수도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못하는 수비수 지금 장현수 선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근데 제가 말하는 수비 못하는 네. 수비수는 이제 수비를 잘하고 태클 이런 것보다는 이제 최후방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패스 위치라든가 그런 네. 걸 알려주는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수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수비 못하는 수비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도 장현수 선수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아시아의 수비수라면서요.
네. 그렇죠. 장현수 선수는 일본, 중국을 통해서 굉장한 아,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국가대표에서는 굉장히 많은 욕을 듣고 있고 또 예전에는 중국화 그러니까 중국 리그에 가서 실력이 많이 줄었다라는 욕을 받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였고요.
네.
하지만 장현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또 장현수 선수가 발밑이 아시아에서는 좋습니다. 월드컵에서는 좋은 장면이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네.
아시아에서는 장현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발 기술 그리고 또 기술을 통해서 공격수를 제끼고 그다음에 공격으로 이어지는 패스, 빌드업 패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촉망받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이번 수비수에서 신태용 감독 수비의 브레인이라고 뽑힐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남경 씨가 말했던 것처럼 수비 리딩을 하고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사이드백이 위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비 라인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을 리딩하는 신태용 감독의 수비의 브레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높지만 신태용 감독이 쉽게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준영 씨는 오늘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오늘 한국이 독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김신욱 선수가 또 역습 공격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신욱 선수가 나오면 저는 2-1을 봅니다. 독일이 2-1로 이기는 상황을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독일이 아무리 공격이 좋다 하더라도 꽁꽁 맞고 있는 한국을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독일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스웨덴 상대로도 극적인 골을 터뜨려서 2-1로 스웨덴을 이겼기 때문에 한국도 저력을 마지막 저력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쉬워하지 않는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준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독일의 2-1 어쩔 수 없지만 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사실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서 꼭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F조에 있는 모든 팀들이 오늘 밤에 승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독일도 그렇죠, 윤남경 씨?
네, 지금 F조가 월드컵 역사상으로 제일 혼돈스러운 조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컵 역사상으로?
네, 네, 네. 지금 F조에서 멕시코가 2승을 챙기면서 승점 6점을 챙겼는데도 지금 탈락 위기인 조고요.
네.
특이하게도 이제 대한민국이 승점 0점, 2패를 챙겨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같은 경우는 스웨덴도 똑같고 독일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네.
지금 오늘 밤 F조 경기 두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16강이 누가 나갈지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의 승자가 정해져야만 이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오늘 경기 멕시코가 1위로더라도 스웨덴에게 지고 독일이 한국을 이긴다 이렇게 되면은 독일과 스웨덴이 16강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밤 F조 외에도 이 2조 세르비아와 브라질의 경기가 이어지고요. 같은 시간 스위스와 코스타리카의 경기도 진행됩니다. 이 경기도 뭐 각각 관전 포인트와 전망을 좀 부탁드려볼 텐데요. 어떤 경기부터 짚어볼까요?
제가 먼저 스위스와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위스는 2조에서 승점 4점으로 2위고 코스타리카는 0점으로 4등이지만 지금 코스타리카의 수비는 브라질을 상대했던 것과 똑같이 90분 내내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게도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줄 것 같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파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2차전 세르비아 경기에서도 네. 자카와 샤키리의 골 세레모니가 이제 양쪽 손을 겹쳐서 독수리 모양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알바니아의 그 국기 모양을 하면서 정치적 세레모니라고 했는데
네.
이 같은 경우도 승점 박탈하는 그런 징계가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도와주는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점이 2조의 스위스와 코스타리카 경기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스위스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네.
음모설을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세르비아와 브라질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브라질과 세르비아 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아, 네.
브라질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세르비아 전에서 지게 된다면 경의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라질은 세르비아 전을 100% 아니면 150%의 전력으로 마주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브라질이 1위로 통과하고 그다음에 독일이 F조 2위로 올라온다면 16강에서 브라질과 독일의 2014년 리매치, 준결승 리매치가 성사되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현재 조금 부진하고 있는 독일을 현재 브라질이 그 7대 1 대패 그러니까 모든 브라질 국민들을 슬프게 했던
네.
패배를 설욕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은 꼭 1위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력을 잘 갖추어서
네.
혹시나 모를 그리고 또 가능성이 높을 브라질과 독일의 리매치에
네.
굉장한 전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과 독일, 브라질이 7대 1로 패배했었는데요. 게다가 브라질 월드컵이었죠. 다시 사실 모두가 다 아는 그 결과인데 다시 들으니까 또 충격적인 그런 경기 결과인데요. 과연 이번에 브라질과 독일의 재매치가 성사가 돼서 이 브라질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네,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회 13일째 보내드린 2018 러시아 월드컵 특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준형, 윤남경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ll us what you think. Rate this podcast on iTunes. It helps other people to find us.